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남해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발표했던 드레스덴 선언을 놓고 남북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3일부터 일주일간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제네바 4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합의됐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미용실에 걸린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진이 영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유익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구 김환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한국에선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등 수백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는 16일 아침 한국의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6,000톤이 넘는 여객선 세월호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바닷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일 오전 이경옥 한국안전행정부 차관이 사고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목포 해경서 상황실 사고가 접수가 돼서 장소는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 6,325톤이 되겠습니다.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큰 충격음과 함께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해 완전히 뒤집힌 지 2시간여 만에 침몰했습니다. 여객선은 전날 밤 9시쯤 인천 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록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필사적인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구조된 사람들은 17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백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대부분 침몰된 배 안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탑승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가족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조사당국은 선장과 승무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당국은 사고 신고가 처음 접수되기 직전에 배가 항로를 급하게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뱃머리가 갑자기 도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화물칸에 묶여있던 컨테이너와 차량 등 수천 톤의 화물이 한꺼번에 한쪽으로 쏠려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암초 등 외부 충격으로 배 구멍이 생겨 물이 배 안으로 몰려들면서 침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선장 대신 3등 항해사가 배를 운항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운항 미숙에 따른 인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수색 작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 등 전문 잠수부와 민간 잠수부 수백 명이 선체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사적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은 맹골 수도라고 불리는 곳으로 한국에서 조류가 급한 것으로 유명한 해역입니다. 또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수중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체 안에 있을지 모를 생존자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도 펼쳤지만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침몰한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해상 기중기선 3척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세월호의 무게가 6,000톤이 넘는 데다 유입된 물의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양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이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족들을 위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17일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족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고 위로했습니다.
지금 뭐 심정이 어떤 위로도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안타깝고 애가 타고 한순간 한순간 참담하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 소식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세월호 운항회사인 청해진 해운 김한식 사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이번에 이 참혹한 비극에 대하여 본인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희생된 여러분들과 또 그 유가족 여러분들 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모든 미국 국민을 대표해 아내와 함께 비극적인 여객선 침몰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사고 현장에 급파돼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군 보넘 리차드함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고 미 칠함대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 여객선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 측이 요청하면 구조작업을 기꺼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애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이 희생돼 더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 보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6천 톤이 넘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간으로 17일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가졌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 가운데 9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개 나라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에 불참했고 그 이외에 다른 2개 나라는 안보리에서 추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나머지 2개 나라는 유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했습니다.
회의가 비공식으로 진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는 아리아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국제 현안의 실제 상황을 국가 간 이해에 입각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형태로 이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나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 절차 진행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 결의안에 반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장에 나오지 않는 대신 외교관을 보내서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북한 인권 문제가 비록 비공식 회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공식 회의인 만큼 그 결과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 개최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9개 나라들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찬성함으로써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공식문서로 등재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언제든지 유엔 공식 논의 의제로 상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문제도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회의에서 북한인권사무소는 서울에 설치돼야 하며 이런 생각을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만 6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한국에 있고 수많은 탈북자 관련 단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뉴욕 현지 시간으로 17일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 가졌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 때 발표했던 드레스덴 선언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을 사실상 공식 거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한에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 매체들을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하긴 했지만 공식 기구를 통해 처음으로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북한이 꼽은 거부 이유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사실상 자기들의 체제를 부정하는 흡수 통일 논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도적 문제와 민생고 해결, 민간 교류에 초점을 맞춘 3대 제안이 남북관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조선중앙TV가 발표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의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선언에서 밝힌 대북 3대 제안이라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 것들 뿐이다.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이나 6.15 공동성명 등 과거 남북 합의에서 최우선 과제는 정치 군사 대결 해소였지만 이번 선언은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공식 비난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겠다며 드레스덴 제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4일 기자설명회에서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15일 류길재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긴 호흡과 안목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특히 드레스덴 구상이 평화통일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남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이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드레스덴 제안이 실행에 옮겨지기는 힘든 건 아닌가요?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제안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드레스덴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 등을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도모해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초 상호 비방 중단 등을 주장한 이른바 중대 제안을 내놓았고 아직 남북관계 파고까지 선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끝났고 또 북핵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선 또다시 남북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의 주요 소식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구 김환영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의 중심이 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선주가 노래합니다. 소중한 너. 너의 하얀 미소에 나는 사랑을 느꼈어.
너의 뒷모습이 슬퍼 보일 때 나는 내게 사랑을 주고 싶었어.
Mother, as a proud Democrat.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경우 미국 정치권의 판세가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정치권의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며 당분간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린턴 전 장관 본인은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ABC 뉴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은 73%로 1위를 달렸습니다. 또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클린턴 대통령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정치단체도 이미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힐러리 전 장관을 지지하는 Ready for Hillary는 이미 400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정치단체인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도 클린턴 전 장관 지지를 선언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클린턴 전 장관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일 클린턴 대통령이 출마해 대통령이 될 경우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이 경우 클린턴은 대통령은 남성 전유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깬 최초의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1947년 10월 26일 미 중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 여자대학인 웨슬리 대학교를 졸업한 클린턴은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학생 빌 클린턴을 만나 1975년 10월 결혼했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으로 영부인이 된 힐러리 클린턴은 1998년 백악관 인턴 루인스키 스캔들이 발생하자 남편을 강력하게 두둔해 미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클린턴은 뉴욕주 상원의원을 거쳐 2009년부터 4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로운 체제 전환을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6년에 실시됩니다. 그때 69살이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순방 일정을 발표했군요.
네, 백악관이 14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첫 일정으로 오는 23일부터 일본을 2박 3일간 방문합니다. 이어 25일부터 이틀간 한국 서울을 방문하고요. 이어 말레이시아를 26일 방문한 데 이어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에서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머물 예정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일주일간 아시아 4개 나라를 순방하는 건데요. 이번 순방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 1차적 목표고요. 또 이번 순방을 통해 일본, 한국 등 동맹국 정상들과 얼굴을 맞대고 미국과 이들 국가 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중시 정책, 말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되살린다는 거죠?
네, 그동안 미국 외교의 초점이 우크라이나, 이란, 시리아 문제 등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벤자민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방국 정상들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방국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현안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방문국인 일본 방문을 먼저 살펴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2박 3일간 일본 도쿄를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문제, 집단 자위권, 한일 관계,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 문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일본 교토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일본은 공동 성명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명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은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본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집단 자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얼마 전에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도쿄를 방문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등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 집단 자위권이 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집단 자위권이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일본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대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은 25일 오후에 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강력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한 두 정상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째로 추진되는 무인기가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등 한반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두 나라의 공통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이 어떤 도발이라든가 그런 위험스러운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논의될 공산이 있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회담 재개를 위한 원칙이나 전제 조건 등을 조율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23일부터 일주일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귀속된 상황인데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재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10여 개 도시에서 러시아와의 병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친러시아 세력들이 동부 주요 도시의 관공서와 경찰서 등을 점거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마침내 행동을 개시해 처음으로 정부군과 친러시아 무장세력 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상자도 있습니까?
좀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친러시아 세력 4명 이상이 교전 중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친러시아 세력 쪽은 사망자는 없고 부상자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전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슬라비안스크에 있는 비행장인데요. 지난 주말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비행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탱크 20여 대와 병력을 동원해 친러시아 세력과 교전을 벌이고 비행장을 탈환했습니다. 또 17일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의 국경수비대 기지에서도 친러시아 무장세력과 수비대 사이의 교전이 벌어져 무장세력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도 러시아가 개입했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4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데 러시아군이 개입을 한 건가요?
러시아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의 무장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래 우크라이나 군 소속이었지만 친러시아 세력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입은 군복도 앞서 크림반도 병합 당시 투입됐던 러시아군이 입었던 무늬가 없는 전투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제 진압에 반대를 해왔는데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제 진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대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시위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역의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나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고 시위대는 모두 현지 주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동남부 지역 분리주의 민병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이 지역에 파견된 군대를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네바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자 회담이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의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력 충돌 위기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 세력이 분리 독립을 주장했는데요. 정부군이 진압 작전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충돌이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일단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는 외교적 해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네바 4자 회담에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담고 있습니까?
우선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폭력과 위협,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또 종교적 불관용, 이런 걸 표현한 행동은 모두 배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일단 이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어떤 큰 그림이랄까 뭐 이런 것은 나온 것 같은데 낙관적인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직은 살 얼음판을 걷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회담이 끝나고 나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서방은 크림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태 진정을 위해 일단 합의는 했지만 긴장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1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But we don't have an interest in hurting ordinary Russians just for the sake of it. Our strong preference would be for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일반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제네바 4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합의됐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제가 한 가지 좀 사회자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이은경 기자는 미용실을 얼마나 자주 갑니까?
글쎄요, 저는 자주 안 가는데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그러는데요. 왜 갑자기 미용실 얘기는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 영국 런던의 한 미용실에 걸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진이 영국과 북한 간 외교적 파문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외교적 파문이요. 미용실에 걸린 사진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건의 발단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평범한 미용실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달 초 런던 서부 사우스 일링에 있는 미용실 주인이 미용실 바깥 유리창에 가로 세로 1m 크기의 사진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4월 한 달간 머리를 깎는 사람들에게는 이발 요금을 15% 할인해 준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일종의 판매 촉진 행사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방에서는 뭐 흔한 그 행사인데요.
네.
근데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공교롭게도 이 미용실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일 북한 외교관 두 명이 갑자기 이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미용실 관계자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They just came in. They asked who the manager was. My father, who is the manager.
이 미용실에 일하는 카림 나바체 씨는 북한 외교관들이 이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불경스러운 사진이라며 포스터를 당장 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뗐나요?
아닙니다. 미용실 주인은 우리는 이게 별게 아니고 그동안 그 유명인들의 사진을 붙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그냥 선전 포스터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외교관들이 순순히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북한 외교관은 그 미용실 주인에게
네.
이건 유명인이 아니라 경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다. 또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계속 캐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미용실 주인이 여기는 북한이 아니라 영국이다. 나가라 이렇게 그 대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주인은 뭐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사진을 뗐군요.
그 미용실은 그 문제 포스터를 일단 뗐다가
네네.
하루 만에 다시 또 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켜본 손님들이 여기는 민주국가다, 또 북한이 아니라 영국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손님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진이 매우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북한과 영국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영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영국 외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 대사관 측은 이 미용실에 걸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진이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요. 또 영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현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정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섬소년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Thank you. Mm-hmm.